오늘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장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할 때가 됐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이루려고 하셨던 그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 그걸 여전히 기대하며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왕국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손 안에 권능 안에 두셨으니 이제 너희는 성령 침례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온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와 같은 때가 왔다.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제 다락방에 머물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열두 사도 중에 이제 한 사람 이제 가론 유다가 자기의 갈 길로 이제 가서 열둘에서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한 사람을 보충해야 되겠다 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 2장인데 2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 그것이 이제 임하는 그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데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교회나 아니면 이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하고 모든 거 다 나눠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거, 이거 이제 주장할 때 사용하는 게 사도행전 2장이고 또 은사주의자들 또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침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침례가 방언이다, 방언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주장의 근거가 여기 사도행전 2장이에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많은 부분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여기 있는 것들을 부과하면 그럼 여러분도 재산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공동생활해야 되고 가서 보면 매일 모였다 그러니까 매일 모여야 되는 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이런 일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하고 사도행전 2장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지 이거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교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건물도 있어요. 돈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영향력도 있어요. 또 지금 같으면은 유튜브도 있어요. 얼마든지 알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을 이 사람들이 뒤흔들 때 이런 거 없었어도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 가능한 이유는 뭐냐.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해도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의 파워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예, 요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저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성령님의 파워로 충만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 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우리 시대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맞는 것 같으면 그대로 이제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제 13절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3장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일곱 명절이 나옵니다. 일곱명절, 일곱명절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이제 이런 명절이 있어요. 이 명절이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주로 1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날짜를 세서 50일이 지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초실절이 3일 있다가 이제 초실절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은 첫 열매 명절이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50일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승천은 초실절 지나서 40일 지나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흘 더 있다가 오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오순절 이제 강림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에는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이제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오순절에는 성령님을 선물로 이제 주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성령 강림이 이제 2절, 3절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서 한번 국어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읽어보시면은 어떤 일이 생겼나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바람이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지 바람은 없었습니다. 알겠죠? 뭐 기도원에 가서 무슨 바람이 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바람 소리 같은 강한 소리가 있었지 바람은 없었어요. 맞죠? 예. 자,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불이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종이나 휴지 같은 걸 해서 불을 태우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갈라진 것처럼 영어로 가서 보면 텅으로 표현돼서 텅.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혓바닥처럼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사람들이 왜 내려왔다는 거지 불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불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날 바람도 없었고 불도 없었어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내려온 거예요. 그걸 영어로 텅이라고 하는 게 내려왔다. 그래서 텅이 혓바닥처럼 생긴 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4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다른 언어도 영어로 가서 보시면 텅이에요. 텅.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도 텅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언어들도 텅이에요. 텅, 영어로 T-O-N-G-U-E.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텅을 주니까 텅이 나왔다는 거예요. 텅이 어떻게 생긴, 혓바닥처럼 생긴 게 사람들이 이렇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혓바닥을 열어서 다른 나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그리스 말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영어는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좀 혀가 뭐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날 있었던 것은 바람과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그 갈라진 게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혓바닥을 열어서 다른 나라 말을 했다는 거.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나오는 거니 기도원 가서 뭐 바람 소리 찾거나 불을 찾거나 이건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이제 돼 있질 않아요. 자, 그 결과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돼서 텅, T-O-N-G-E, 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영안 사전 가서 보시면 그러면 혀예요. 혀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게 이제 다른 나라 말입니다. 말. 자, 이렇게 돼서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충만했다. 근데 이게 뭐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뭘 약속해서 1장 5절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냐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의 침례도 있었고 성령님의 충만도 있었다. 그렇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뭘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침례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성령님의 침례가 나타난 걸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이렇게 돼 있는데, 침례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푹 들어가는 게 침례입니다. 성령님 속으로 푹 들어가는 게 침례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뭐가 형성이 되냐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 받는 순간에 성령님의 침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침례, 성령님 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령님이 여기부터 저 발끝까지 저를 채우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은 일생에 몇 번 생깁니까? 한 번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은 일생에서 여러 차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래서 우리 침례 교인들은 성령 침례는 한 번,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 그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한 번 들어가는 거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없습니다. 한 번 구원 받아서 확실히 구원 받으면 그걸 더 영원 부흥토록 하나님이 봉인을 한 거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의 그 들락날락이 뭐예요? 구원 받았다 잃었다, 구원 받았다 잃었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몸 안에 한번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봉인을 딱 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 침례는 한 번 일어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렇죠, 예루살렘과 해서 증인이 되는 일을 하려니까 파워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은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할 때마다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오순절까지 기다렸나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자신을 보여야 돼요. 한번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있는 이 기간에 한번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때 또 한번 나타나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저쪽 7월로 넘어가서 언제 장막절 기간에 세 번 다 못하면 적어도 한 번은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40일 지나서 승천하셨어요. 자, 이러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들고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뭐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이 모여야 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그게 언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모여야 되는 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등등 해갖고 어디에서 로마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각처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기 오는 날이에요. 이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유대 지방 안에 사는 사람들도 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저 밖에 사는 유대인들도 내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날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독실한 자들, 그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을 때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이 널리 퍼진 거예요. 그렇죠? 막 방언하는 그런 일이 이제 널리 퍼진 겁니다.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12명의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른 나라 말이 됐다는 거예요. 12명이 하는 그런 말이 어떤 사람이 들으니까 이건 로마 말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건 엘람 말이고, 어떤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건 이집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는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갈릴리 촌놈으로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고 외국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보니까 저 갈릴리 어부들 저거 한 번도 어디 가서 뭐 외국 교육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그 지방에 우리말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느냐.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든 아니면 고린도전서를 읽든 텅이라고 하는 말, 텅,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다른 나라 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 말. 그래서 여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알지 못하는 말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못한 그런 말을 알지 못했던 말이에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 중국말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 입에서 중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말 저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모였잖아요. 전 세계에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와 그 다음에 열두 사도가 증언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잡아 죽인 저 예수님이 정말 우리 민족에게 약속이 돼 있는 메시아고 저분이 죽었다가 그렇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주셨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에게. 그럼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면 가서 뭐 얘기하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날에 우리 갔더니 거기서 이상한 걸 봤다는 거죠. 아, 이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이 한 번도 외국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아,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 증언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각 나라의 말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줘갖고 아 그래서 거기 왔던 모든 사람이 다 이 얘기를 듣게 됐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전달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날을 이제 하나님이 잡아놓으신 거다. 또 하나님은 계획을 따라 하세요. 오순절날 뭐를 주셨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 하나님의 말씀 알 수 있는 걸 주셨고 이제 신약시대 그 오순절에는 성령님을 파워로 주셔서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다. 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서 13절 여러분이 그냥 쭉 읽으시면 나머지는 이해가 되실 테고.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창세기 11장 가서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언어가 다 갈라지는 일이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회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언어가 갈라지게 돼요. 그렇죠? 예, 이거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 거다. 이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 전파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언어로 이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걸 통해서 타 언어들로 말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이제 기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간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프리카 그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국에 몰몬 선교사들 오잖아요. 한국말 얼마나 잘해요. 그거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1년, 2년 동안 한국어 코스를 가서 배우고 그러고 나와서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갔어요? 아마존 밀림에 갔는데 복음을 선포해야 될 그런 계기가 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입을 열어주실 수도 있는 걸 믿으셔야 돼,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건 기적이고 그걸 믿고 언어 공부를 안 하고 선교사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일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원해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12사대 입이 열려서 다른 나라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기적은 우리가 믿지만 그 기적을 의지하고 공부를 안 하고 가면 복음 선포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타언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이다. 다른 나라의 말.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와 같은 말이 나오도록 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베드로가 증언을 하는 내용이 14절에서 21절에 이제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열한 사도와 함께 14절에 그러니까 베드로 빼고 열한 사도니까 마띠아 포함해서 서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증언을 하지요. 이 사람들이 이제 포도즙을 먹었다, 뭐 포도주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이 낮에 3시다. 그 얘기는 아침 9시라는 거예요.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침 9시에 술 취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없는 거 아침 9시에 술 취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16절에 이날 이루어진 이 일은 요엘서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그 일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베드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17절 18절만 따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까 아들 딸들이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직통으로 이렇게 하는 대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보고 남종과 여종들을 대언하고 여기까지만 찾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한 날 방언하고 했으니까 방언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면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19, 20, 21절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무슨 일이 있어요? 하늘에 이적들이 나타나고 땅에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나야 되고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의 주의 날이 와야 되는 것까지 다 이루어져야 요엘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부분만 딱 떼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를 가서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요엘서를 읽으면 요엘서의 대상이 누굽니까? 요엘서. 요엘서를 기록을 했을 때 준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어느 때의 일이에요? 요엘서는 주의 날의 일이에요. 주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맨 마지막 때에 극심한 7년 환란기 그 가운데 마지막 3년 반의 대환란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자손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그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그 유대인들의 늙은이들이 그 유대인들의 남정과 여정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이와 같은 대언도 하고 타 언어로 말하기도 꿈을 보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베드로가 이걸 끄집어냈냐. 이렇게 될 때 위로 하늘에서 이적이 생기고 땅에서 표적이 생기고 불과 연기가 보이고 정말 주님의 이 심판의 날이 다가와 말 그대로 아마겟돈 전쟁이 다가와서 그래서 온 세상에 심판이 많은 그때를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요엘서 문맥이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유대인들을 향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예,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엘서를 기록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죠?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을 이루시겠다고 한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 기적들을 이루는 그 성령 하나님하고 동일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요엘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엘서 말씀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져요? 저 뒤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 베드로가 아직 자세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앞부분이 일어났으면 뒷부분도 일어나야잖아요. 뒷부분. 그래서 뒷부분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 오면 그러면 재림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져서 모든 일이 이제 끝나면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그 일이 생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사실은 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후자. 예, 후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임하셔서 막 이렇게 영을 부어주시니까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니 이걸 보니까 그 다음에 것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주의 날이 이제 임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 2장 끝나고 나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3장. 예, 3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설명을 하고는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해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죠. 잘 들으세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걸 봤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주의 날이 오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려가신 그분을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 시대가 열려서 전 세계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이런 내용을 깨닫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10장 가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기간이 얼마쯤 돼요? 10년.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까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성령님이 임했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님의 날이 오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보내시겠구나. 그렇지, 지금 재림이 이루어지겠구나. 지금 이러한 컨텍스트를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 일을 이루시며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걸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팔레스타인 땅 안에만 자꾸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8장까지를 잘 이해를 해야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끝나고 어떻게 돼요? 이제 결국은 맨 끝에 가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이 멈추면서 바울의 사역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사역은 끝이 나는 거거든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17절, 18절의 대상은 유대인들이라는 거. 어느 때 유대인들이냐? 재림의 때 유대인이다. 그럼 베드로가 뭘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 다시 보내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문맥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유대인들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부터 성령님의 파워를 가지고 온 세상까지 나가야 되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22절에서 36절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를 지금 먼저 증언하는 거냐 하면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 대언자들이 구약 성경 내내 대언해 왔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그 얘기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22절에서 24절.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다. 3년 반 동안 기적과 표적과 이적 행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죽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미리 아는 걸 통해서 미리 다 작정해 놓은 계획을 따라 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게 만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우리가 다 계획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로마 군인들과 함께 너희가 실행을 한 거에 지나지 않지 너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 놓으신 계획 만세전에 그렇죠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그 일을 작정해 놓으신 거를 그거를 너희가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일으키셨다. 왜냐하면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서 이제 드디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한 다음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예수님 태어나기 천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다. 예언해 놓은 거. 그렇게 하고는 시편 16편을 읽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그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일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자 시편을 낭독을 했어요. 낭독한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족장,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다윗이 지금 죽어갖고 다 썩었잖아요. 몸이 다 썩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의 돌무덤이 지금 우리와 지금 함께 있으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걸 기록하면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냐고 한다고 했는데 다윗의 돌무덤이 여기 있지 않냐. 다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이걸 기록한 게 아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런지 그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으실 것을 알았고 이걸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기록한 그 기록이 다윗 자신에 대한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20명이 다 그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하는 걸 이제 증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33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주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 지금 너희가 여기 와 있는데 보니까 아 우리나라 저 먼 데서 태어났는데 아 이 사람들이 그 나라 말 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게 누가 해준 거냐? 성령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다 해줬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높여져 갖고 아버지에게 이거 성령님을 보내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 계시든 저 하늘에 가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몸이 좀 밑에 있으면 안 돼, 썩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의 시편을 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지금 몸이 썩어 있단 말이에요.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앞에 나와 있는 주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뒤에 있는 내 주는 아도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지금 승천하셔갖고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께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야만 그 일이 가능하지 않느냐. 여기 시편 이 말씀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거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와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고 지금 승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신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다. 주와 그리스도 바로 요 위에 있는 내 주께서 할 때 그 주. 그렇죠? 주가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을 때 그 구원을 일으켜 주신 주님.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의 내내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삼아 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백성의 반응이 이제 37절부터 41절에 나옵니다. 자,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지금 막 그냥 타원으로 말을 하지요. 그렇죠? 또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 들어보니까 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들 행한 것도 다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이 타워너도 엄청난 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가서 보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야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맞으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서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사람들아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마디로 얘기하죠.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데 그러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다. 지금 사실 베드로는 이 뒷부분은 잘 알지 못하는 건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마음속에 여전히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약속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향한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켜서 물침례 받으면 그러면 죄들의 사면을 받는가. 이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올바른 믿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증언으로 뭐래요?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물침례를 받아서 그래갖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면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물에 1000번, 2000번 들어갔다 나와도 구원 못 받아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미묘한 구절들이 성경에 몇 차례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먼저 뭐가 회개하고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미국에는 이 말씀을 잘못 오용을 해서 캠벨파라고 하는 파가 생겨서 이 사람들은 나 구원받겠어 하면 물로 끌고 가서 집어넣거든요. 물로 끌고 가서 집어넣어요 일단. 그래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캠벨파가 지금 변해서 뭐로 바뀌었냐.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물속에 집어넣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회개하고 회개한 증거로 지금 침례가 나타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들의 사면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구원의 대상은 3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해라. 이 말씀도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죠.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서 보시죠.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섬겨요? 돌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맞습니까? 예. 자, 금송아지 이제 섬기니까 32장이네. 예, 32장. 32장 28절. 모세가 이제 화가 나갖고 돌판을 들어서 깨뜨리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나서 레위 사람들 동원해서 이 악한 자들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오순절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구약을 받은 거고 하나는 신약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을 받은 날 3,000명이 죽어요. 똑같은 날. 신약을 받은 날은 3,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그냥 기냥 이렇게 질서 없이 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돌에다가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뭘 써줬어요? 십계명을 써줬잖아요. 그 십계명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망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이걸 기록한 거 여기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죠. 하나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나면 얼굴이 막 빛나니까. 근데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십계명을 들고 왔는데 십계명의 용도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하물며 영의 직무,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는 더 큰 영광이 있지 않겠냐. 사람을 죽이는 직무라는 율법에도 그렇게 영광이 있었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성령님에 대한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냐. 7절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다. 율법도 영광이 되면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림 말할 것도 없다는 거니까 구약하고 신약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어느 정도로 비교가 안 되냐. 구약을 받은 날 3,000명이 죽어요. 말 안 듣다가. 신약 성경에 성령님을 받은 날은 3,000명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더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렇죠. 예, 이 모세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여기 율법은 모세에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42절에서 47절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했다. 예, 그래서 교리, 교제, 그 다음에 예, 기도하는 거 이런 내용이 나요. 빵을 떼고 뭐 교제를 나누려면 먹고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교리, 교제, 빵을 떼며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게 교리입니다. 올바른 걸 가르쳐야 돼요. 옳고 그런 걸 구분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오시면 성령님 안에서 교제가 있고 밥도 먹는 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공적인 기도 모임으로 우리가 토요일 날 기도 모임을 갖는 겁니다. 모든 혼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히브리서 2장 4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약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주셔서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진짜로 내가 함께해서 주는 말이라고 하나님이 확증을 해 주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었다. 이제 이 가운데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 날마다 여러분 교회 모이면 안 됩니다. 날마다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 목사님이 왜 성경하고 달리 가르치냐.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100%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이 지금 베드로가 이런 얘기 요엘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너희가 회개하면 그러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에 다시 오세요. 여러분 며칠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거기다 놓고 형제자매끼리 나눠 가지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주께서 갑작스럽게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지금 다 재산을 팔아놓고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날마다 모이는 거지 이거 지나가서 나중에 이방인들의 교회에 나가면 말마다 모이는 거 없습니다. 날마다 모이면 어떻게 이 세상 생활을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모이는 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야 된다.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동 소유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 나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 뭐 이런 사람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가지고 얘기하는 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이거는 지금 요 시점에 아주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그 재림의 임박성이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에 이런 상태에 지금 모여서 그것도 어디를 떠나면 안 돼요.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으로 임하기 때문에 말라기 3장 가서 읽어보세요.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맞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날마다 모이고 모든 걸 팔아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서가 전달이 되고서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다 걸려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는 배워야 되냐?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렇죠?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했다. 이런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 요건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에요,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는, 야, 정말 여기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데구나.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목사가 설교하는 거, 나와서 찬양하는 거 이거 보니까 이건 세상하고 다른 데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우 너무 좋은데? 이거 호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호감. 그렇죠? 비호감이 되면 곤란한 거야. 교회 들어왔더니 완전 비호감이네. 이러면 교회 오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단정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찬송하고 할 때 기쁨이 안에 드러나고 말씀을 목사가 선포할 때도 진짜처럼 선포해야지. 그렇죠? 세상 배우도 가짜를 진짜처럼 하는데 목사가 서서 가짜처럼 선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이게 진짜처럼 선포를 진짜를 진짜처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 야 이거 진짜구나 이거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자들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보내주신다니까 또 이런 것들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사람 자동으로 교회만 가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람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각자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마음 다 열어주고 다시 태어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열어주시게 될 때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 스스로 믿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대적인 상황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간절히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렇죠.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빨리 이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거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파워를 받는 거다. 그건 우리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또 중요한 거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말고 다른 거, 뭐 매일 모여야 된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반드시 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대다수가 한국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누구에게 복음 전하겠어요? 한국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중국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프랑스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들고 나가서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날 방언을 주신 거지. 여기 사랑 침례교회 와서 하나님이 방언을 그냥 막 프랑스말 하게 하고 중국말 하게 하고, 그렇죠? 전 뉴질랜드 무슨 뭐 파푸안 유기냐 이런 말 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나가서 만날 사람 다 누굽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국말만 잘하시면 돼. 한국말만, 기도도 한국말만 잘하시면 돼.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배우면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목사가 얘기한 게 맞나 그런가 한번 판단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